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제목,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졌는가 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적대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3장 14절에서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인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죽음과 적대감으로 그냥 끝났다면 그냥 소망 없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3장 15절에서 그 은혜의 언약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두 후손의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두 존재가 본래부터 처음부터 두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의 존재밖에 없었어요. 은혜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은혜의 존재.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로마서 5장대로라면 죄악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또 하나의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본래는 하나의 후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곧 먼 훗날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부류 가운데 있는 하나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끝나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후손으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후손, 그룹이 생긴 거죠. 사탄의 자녀들의 그룹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후손의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 거를 보면 두 후손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에 우리는 저쪽 동네였는데 이쪽 동네로 왔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그냥 살짝 지나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했고 그 두 후손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1번을 여러분 앞에 지금 자막이 있는데요. 두 후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근데 이 두 존재가 각기 따로따로 그냥 별일 없이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두 개의 존재가 두 개의 그룹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존재의 사이 속에서 다른 단어로 쓰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싸우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자식들끼리 싸우듯이 이 두 존재가 싸우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적대감을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두 그룹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남아있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그룹 이 보이면서 이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쉽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살아가는 모습 똑같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짜증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삐끗거리기도 하고 아주 똑같이 살아요. 어떨 때는 그냥 욕도 하고 뭐 그러고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속은 달라요. 속은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은데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성령이 존재하고 계세요. 함께 거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안으로 보면 확연히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먼 훗날 궁극적인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과 그 파이널 데이하고 연결을 내켜서 놓고 보면 그때 가면 진짜 달라요. 그때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긴장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교훈을 얻고 경고를 얻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후손 사이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쾌락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적대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적대감, hostil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네 번 나와요. 네 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의 모습이 딱 네 번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공격하고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싸움의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느냐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도 결국에는 사탄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올바른 신앙인들에게 사탄은 증오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쓰러질 때에 그냥 case close, 쓰러졌으니까 그냥 끝내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셋을 세우잖아요. 셋을 낳게 하고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한다면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종교개혁자로 등장하기 전에 먼저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존 후스예요.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묶여있는 나무 더미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 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또 다른 거위가 따라올 것이다. 내가 존 후스가 죽지만 내가 죽으면 또 다른 구스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위가 따라온다. 왜냐하면 후스의 별명이 그 라임으로 그 말, 월드플레이, 말장난 때문에 존 후스의 그림에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는 항상 거위 그림이 있어요. 후스, 구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뒤에는 또 다른 거위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가 등장을 했고 마틴 루터 이후에는 존 켈빈이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처럼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인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훗날에 많은 후손들이 악한 것과는 악한 사람들과는 사탄의 무리들과는 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생겨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홍수의 사건이에요. 대홍수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홍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는 단순하게 혼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결을 보고 좋아서 그것을 어댑트하는 거예요. 컴프라마이즈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작정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 멸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홍수 시대 때에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을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택해 주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 한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최초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 타협이고 하나는 박해입니다. 타협과 박해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유혹을 했다가 박해했다가 유혹했다가 박해했다가 막 그럽니다.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세상의 악한 모습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그 정도 타락하는 건 괜찮아. 그 정도 세상 쾌락 따라가는 건 괜찮아. 이러면서 다 눈 감아주는 것. 이게 타협이에요. 근데 그 타협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박해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 타협의 극치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사람을 그냥 유린하고 그냥 토르치하는 잔인하게 죽이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조카 이야기를 했으니까 롯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나눠져서 정리를 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소돔성 앞에 있는 소돔 광야로 갑니다.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이 보이는 앞에 광야에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하기로 작정하시죠.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 롯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소돔성으로 이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성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롯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돔성에서 우리 요즘 선거철인데 시의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나 이거 판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판하는 재판관이에요. 시의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롯은 이미 소돔의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생활 터전이 있고 그 안에 자기의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은 아주 독특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아내하고 빠져나왔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겨우 혼자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타협은 사탄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도 타협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데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와요. 변장을 하고 오면서 우리는 저 먼 데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라. 그래서 가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근데 안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그냥 하인처럼 허드렛일 하는 사람으로 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된 거예요. 생활이 편안하게 되다 보니까 안 죽여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계속해서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말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모습이 편안하십니까? 근데 그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편안함이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편안함이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시편 1편과 2편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시편 1편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며 그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잖아요. 그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으면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게 1장이에요. 시편 1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니하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리와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시편 2편이에요. 물론 1편과 2편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2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타협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군왕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쳐부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옥조여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악인과 타협을 하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이 타협에 대해서 앞에 문구를 좀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과의 타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명적이며 그들의 선한 증거를 빼앗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쉽게 말하면 간증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악인과의 타협은 대단히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총각대 집사였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저 종종 봅니다. 총각대 집사였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로 들리면 참 좋을 텐데 저 총각대는 집사였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감히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중생을 입은 자들,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 그 은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팔복으로 딱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말도 안 되는 험담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뚱맞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험담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복이 있나.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즉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헤롯, 여러분 헤롯왕 아시잖아요. 헤롯왕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동방박사가 경배가 다 마치고 나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라고 얘기해서 딴 길로 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헤롯왕이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듣고 두 살 미만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먼저 피신을 시켰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헤롯은 사탄의 세력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 헤롯이 자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헤롯, 즉 아들, 이 아들들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초대교회들을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 자식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생긴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후손의 관계 속에서 그 적대감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다면 저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란 아이덴티티를 하나를 써보면 그게 네 번째인데요. 성도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이 그 논리적으로 증거해 가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셨을 때에는 종의 자리,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 하나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면 두 번 다시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향하여서 못되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뿔 달고 와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넌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는,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원수는 누가 원수인가 하면 지긋지긋 말 안 듣는 자녀가 원수가 아니에요. 지긋지긋 속삭이는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교묘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을 때에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죽여라, 물리쳐라,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 들고 갔던 거예요. 칼 들고 갔는데 요즘도 우리 칼 들고 전도합니까? 우리는 칼 들고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칼이 필요하기는 해요.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칼, 눈에 손에 잡히는 그런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땅, 자기네 나라로 사람들을 더 데려가기 위해서, 땅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땅을 더 땅 따먹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싸우는 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적대관계, 그런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안 치르고 있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복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 관계 사이에서 있는 것 때문에 아, 내가 마귀 편에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사람이구나. 나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후손이라고 하는 그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보게 되기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창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어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